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는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7개의 계명을 하고 시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부터 22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좀 힘들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이 성령께서 너무나 소중한 7개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계명을 하나하나씩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라서 이제 세 번째 계명인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우리 추수감사절인데요. 성경에는 이 구약시대에 많은 절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고 지켰던 절기가 몇 개 정도나 될까요? 다 아시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제가 쓸데없는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매주에 지켰던 그들의 절기가 뭘까요? 설날, 2. 추석날, 3. 단오날, 4. 안식일. 답이 뭘까요? 뭘 지켰을까요? 야, 우리 집사님이 크게 안식일 대답하셨어요. 이거 어려운 건데 4번 문제 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주 안식일을 지켰어요.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요일 날 지키죠.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것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죠. 자, 그걸 우리는 오늘날 와서 주일로 바꾸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면 안식 후 첫날은 언제일까요?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 새롭게. 자,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안식일이었어요. 매주에 지키는 거. 그러면 매달 지키는 건 뭘까요? 이거는 좀 어려운데. 이거는 월삭이라고 하는 월삭. 이 월삭이라는 말이 최초의 첫날. 바로 이런 말입니다. 초하루라는 말이죠. 매월 1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삭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켰어요. 이것도 물론 성경에 나옵니다. 이 월삭 매월 첫날이 되면 이 사람들은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매주에 뭐를 드린다고요? 안식일. 매월에는 월삭. 네. 자, 그럼 매주, 매월,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매주, 매월,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매년, 예. 매년 그러면 지키는 절기가 또 있어요. 매년 지키는 절기는 몇 개나 있을까요? 예, 세 개가 성경에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 보면 절기 중에 어떤 특정한 날을 지키기도 하는데 절기로서 세 가지 절기를 지킵니다. 제일 먼저 지키는 절기가 뭘까요? 우리 성경으로는 유월절이지만 그들이 지키는 건 초막절을 첫 번째 지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지킵니다. 초막절은 수장절 또는 뭐라고 그러는지요? 우리가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곡식을 다 수확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이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추수감사절이 되죠. 물론 추수감사절은 기독교 절기라기보다는 우리 미국 사람들의 절기죠. 미국 땡스기빙 데이인데 땡스기빙이라는 게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까? 기빙, 우리가 주어서 받은 것을 땡큐, 감사하는 날입니까? 나는 그게 헷갈려. 땡스기빙이 무슨 말이에요? 장로님 무슨 말이에요? 감사를 기빙하는 날이에요? 기빙을 땡스하는 날이에요? 아, 이거... 내가 쓸데없는 거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맨날 이 땡스기빙 얘기할 때마다 야, 내가 감사를 드려야 하는 거야 주신 거 그러면서 혼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뭐 그 말이 그 말이겠는데 그걸 바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죠. 초막절을 이스라엘은 가장 큰 절기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첫 번째 지키는 게 뭐냐면 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왜 초막절은 추수를 하는데도 이걸 처음에 지키느냐 하면 추수하고 초막절이 다 끝나고 나서부터 그들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신년이 바로 초막절이 끝나고 시작돼요. 그게 보통 한 10월경, 9-10월경 되는데 우리 태양력으로 그들은 그러니까 초막절 1년 감사를 하고 나서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신년에 하나님이 여전히 보호해 주셔서 비를 많이 주시고 해서 농작물도 잘 되고 뭐든지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말하면은 추수감사절인데 물론 이들은 그때 초막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그 40년 동안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초막에서 7일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초막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키는 것이 해가 바뀌어서 첫 해지는 게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잖아요. 그래서 해방이 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뭘까요?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월절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에 어린 양을 죽여서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의 징계를 면했던 것처럼 이제 온 인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려 죄 가운데 죽었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에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벌써 유월절 의식을 십자가에 죽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절기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오늘 기독교인들은 뭘로 한다? 부활절로 한다는 거예요. 바로 날짜가 같아요. 왜?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유월절 안식날 바로 그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 절기였어요. 그날 죽으셨어요. 자, 초막절을 지내고 유월절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절기가 또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네,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또 뭘까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순절. 우리 순서대로 하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 저 사람들을 순서대로 하면은 초막절, 유월절, 그다음에 오순절이. 오순절은 유월절이 50일 지난 다음에 지키는 거죠. 이때가 바로 몸에 보리나 밀이 완전히 수확이 되어서 그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순절은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그런 절기를 이 사람들은 지켰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굉장히 뜨겁게 지켰어요. 그럼 오순절은 우리 신약시대 교회에서는 무슨 절기일까요? 네? 성령 강림절이에요. 근데 교회들이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잘 모르고 지나요. 부활절 이후 50일째 되는, 왜냐하면 이 오순은 50일째 되는 주일이거든요. 바로 이 오순절에 그들이 포도나 모든 것을 수확을 하고 그들이 기뻐했는데 똑같이 그 이 보리나 밀 첫 열매가 거두어지니까 그 첫 열매가 거둔 것이 너무 고마워서 드린 것이 오순절이었는데 바로 이 성령 강림이 오순절날 바로 그날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 신약시대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모든 것의 첫 열매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은 오늘날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이지 않지만 우리가 초막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교회 절기가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 더 있죠. 그게 뭐죠? 성탄절이에요. 주님이 태어나신 날.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주님이 태어나질 않았으니까 성탄절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렇게 세 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절기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세 번 자기에게 나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감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의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바로 초막절이 오늘날 뭐라고요? 추수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음 주에 안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절기를 몇 개 얘기했나요? 매주에 하는 안식일, 매월 하는 월삭, 매년 세 번 하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자, 다섯 개 했는데 아직도 몇 개 남았을까요, 절기가? 자, 매주, 매월, 매년,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매주, 매월마다, 매년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짱? 그 다음에 매 7년마다 그들이 즐기는 절기가 있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안식년이라고 그래요. 안식년. 안식년이라는 게 7년마다 있어요.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경작을 합니다. 그래도 7년째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을 해요. 안 짓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그 7년째에는 땅을 쉬게 만드는, 그래서 땅에 씨를 안 뿌려요. 안 뿌렸는데도 만약 싹이 나고 뭐가 저절로 나잖아요. 그럼 그걸 따서 먹기는 하는데 팔거나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7년째는 땅을 놀게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 아주 이게 성경에 나온, 이것도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절기예요. 매 7년마다 6년 지나고 7년째는 안식년으로 해줘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것을 예표해서 안식년을 정했다고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는 이 안식년을 안 지키죠. 근데 목사님들은 이상하게 지키려는 것 같아요. 나 안식년 안 줍니까? 이제 7년 돼 가는데. 그거 목사님들 안식년 지키라고 이 성경에 안식년 제도가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제 여섯 개인데 마지막 한 개가 남았어요. 뭘까요? 몇 년, 지금 매 7년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몇 년 정도 되겠어요? 몇 년 정도 되겠어요? 예? 아, 제가 이러니까 10년이라고 내가 일부러 딱 한번 어떻게 대답하나 보려고 이랬더니 금방 10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또 두 번째 나가요. 그럼 뭐예요? 두 번만 나간 게 아니고 또 나가요. 그 다음에, 그럼 몇 년이에요? 또 한 번 더 나가고 또 나가. 그럼 뭘까요? 50년마다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7, 7에 49 하고 나서 그 다음 해가 이스라엘이 7을 좋아해요. 7, 7에 49 하고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안식년 일곱 번째에 7년 차가 바로 그 다음 해가 우리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50년째가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레위기 25장에는 희년인데 우리는 신약시대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희년의 시대에, 바로 이 희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보면 희년을 은혜의 해,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는 신원의 해라고 이 희년을 말합니다. 이 희년 50년 때는 뭘 하느냐 하면 우선 농사 안 짓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농사 질 리가 없잖아요. 50년 때는 농사를 짓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모든 빚진 자들 채무를 전부 탕감해버려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요즘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50년이 되면 모든 빚진 것을 전부 탕감해버려요. 그리고 다시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딱 이스라엘은 땅을 갖다가 다 집안이 대대로 물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땅 집안에 남자가 없거나 돈이 없어서 혹시 땅이 넘어갔다면 원래 땅 주인에게 땅을 다 돌려줘버려요. 무상으로.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농사 짓지 않고 빚 다 탕감해버리고 그 다음에 땅 다 벌려버리고 그 다음에 종으로 있었던 사람을 전부 해방시켜버려요. 유대인, 이 하나님 절기예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히 해방되듯이 그렇게 죄의 종. 그렇게 해가지고 희년이란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요 안식년, 7년 차에 때도 종을 해방을 시켜요. 7년 차에도 종들을 다 해방시키는데, 근데 그 당시에 종들이 해방을 받으려고 하면, 안식년 때, 종이 됐는데 7년, 6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7년 때 너 해방이다 하니까 종이 갈 데가 없어요. 직장이 없어. 너 해방이라는데도 떠밀어도 안 가요. 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주인님, 저 또 6년 동안 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사람을 자발적으로 종을 받아줘요. 7년째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손 것으로 오른쪽 귀를 뚫어요. 그 귀를 뚫어가지고 표시를 내요. 손 것으로 또를 뚫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손 것으로 귀를 뚫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종이었는데 내가 해방을 시켰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다시 종이 되었다. 그렇게 표시를 해서 귀에다 뚫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을 박은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것이에요. 아주 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구약의 절기가 신약에 와서 예표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 절기가 전부 몇 개라고요? 몇 개 제가 얘기했죠? 금방 우리가 얘기한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5개, 8개 뭐 막 나와요. 몇 개였죠? 네, 7개입니다. 7개를 지금부터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처음서부터 질서지게 왔습니다. 자, 매주 하는 그러면 안식일인데 헷갈리죠. 매주 하는, 매월 하는, 매년 하는 세 개. 시작! 예. 매 7년마다 남이 큰 소리 하면 따라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 만국이 공통이에요. 누가 큰 소리 하면 미국 사람도 따라하더라고. 자, 매 50년마다 네, 맞습니다.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오늘날의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는 이제 세 번째 계명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감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지금 명하고 있는 명령이에요. 아니 바울이 아니라 성령께서 명령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알아보세요. 기뻐하라는 게 희덕거리고 웃고 뭐 막 사람들 기쁜 척하라는 이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뻐하라는 것이 뭔가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또 한번 여러분 설교 들어보시고 오늘은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기쁨과 기도, 감사는 성도들에게 드러나는 세 가지 중요한 표시예요. 성도들은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성도들은 기도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감사의 사람들이에요.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감사라는 말이 도대체 여러분 뭘까요? 감사. 구약 시대에는 감사라는 용어를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야다라는 단어는 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전혀 또 다른 단어, 야다라는 단어는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감사라는 단어가 야다인데 고백하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고백하다는 말을 다르게 뜻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찬양하다는 말이에요. 야다라는 말이 찬양하다는 뜻도 있고 또 다른 뜻이 뭐냐?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야다라는 이 감사라는 단어가 찬양, 고백, 기도 또는 고백이라는 게 기도잖아요. 감사 이것이 같은 의미로 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게 아 감사구나, 기도가 찬양이구나, 찬양이 감사구나, 감사가 기도구나 이것이 전부 다 통용되는 한 단어로 쓰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써놓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야다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이 감사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은 반드시 목적어가 있는데 그 목적어는 유일하게 하나님만 사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는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야다라고 하는 이 동사 감사하다는 말의 목적어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무슨 왕에게 감사한다. 무슨 뭐 어디 누가 나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어서 감사한다. 은혜란 말이 얼마나 이 기독교 용어인 은혜가 이 세상으로 들어와서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건요 누가 조금 도와줬기 때문에 나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은혜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바로 은혜잖아요. 그걸 우리가 세상에서 그 귀한 단어를 은혜라는 말로 막 써요. 이 감사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구약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감사를 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감사는 찬양이고 고백이고 기도고 제사고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감사예요. 그러니까 추수 감사절, 그러니까 추수를 우리가 하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선물 사가지고 블랙 프라이데이 뭐 선물 사가지고 나눠주고 땡큐 땡큐가 그건 땡큐가 아니라 말 그대로 땡큐일 뿐이라는 얘기. 뭐 이게 감사가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언약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감사하라는 이 말은 사람들 서로 만나서 악수하며 땡큐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며 찬양하며 하는 그런 행위를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백성이 가지는 태도를 감사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는 거지. 우리가 감사가 바로 이런 것인데 우린 감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신약 시대에도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성령께서 너무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도 감사라는 말이 사용되면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목적은. 신약시대도 동일해요. 딱 두 번 바울사도가 두 번 정도.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6장인가 보면 열두 문둥이를 고치셨는데 다 그만두고 한 명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돌아온 문둥병자가 병이 나왔으니까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며 사례했다. 그게 바로 감사예요. 그렇게 말, 왜냐면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감사를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사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그들이 자신을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는 그 충성을 보고 내가 너에게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두 번 외에는 전부 다 감사는 하나님께만. 그런데 감사라는 단어가 여러분 사례를 느끼다 이런 말,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에요. 아, 우리가 이 감사나 하는 이런 단어를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요. 하나는 고맙습니다 있고 또 하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똑같은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달라요? 감사합니다는 한자어예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한 대로 어떤 우리가 누가 도움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는 순수한 우리 한국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맙다는 말이 엄청난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고맙다, 고맙다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이 뭐냐면 고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고마. 이 고마가 뭐냐면 신 하나님이에요. 고마라는 말 뜻이 하나님 또는 경외, 존경 이런 말이 바로 고마예요. 그래서 고맙다 이 말, 고맙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이 바로 고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자기에게 도움을 주면 당신은 하나님처럼 경외할 자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게 바로 고맙습니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고맙습니다 이 표현이 훨씬 더 우리 기독교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감사하신 하나님 이 말은 말이 틀려요. 감사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한테 감사하셨다는 건가? 아니면 감사하신 하나님 이게 말이 안 돼요. 감사. 그런데도 목사님들을 감사하신 하나님 난 뭐 감사하시는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감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뭘 감사해 하나님 나한테. 그래서 감사하신 하나님은 말이 틀리는 거고 고마우신 하나님이래. 고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때 고마우신 하나님. 이 고맙다는 말이 그렇게 한국말 제가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서 고맙다고 표현을.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보세요. 고맙다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겠어요. 엄청난 말이죠. 자, 이 감사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드리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드리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만 드리는 행위가 감사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도대체 그게 뭘 의미할까요? 감사를 한다는 게 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어떻게 감사를 하나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죠. 고맙죠. 어떻게 하나요? 헌금하지요. 하나님은 그걸 감사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 추수 감사제니까 추수가 고마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뭘 감사를 해요? 어떻게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지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랬을 때 그 백성들이 범사에 감사하라 뭐야? 교회 헌금하라 성교비 보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아 감사해 죽겠다 뭐 그러고 계속 이렇게 노래 부르라는 걸까요? 벌 감사하라는 게 뭘까요? 감사를 안 해보고 모르니까, 감사한 적이 없으니까, 감사의 의미가 뭔지 모르니까 오늘날 기독교에는 감사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장사꾼들이 뭔가를 주고 받아내는 이런 거래관계가 감사가 아니잖아요. 감사는 뭘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뭘 감사했어요? 놀랍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니까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은데 감사? 그러고 보니까 야 성경적 감사라는 게 뭔가? 자, 감사 하나님께 감사라는 게 뭘 하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감사한다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감사예요. 하나님은 감사라는 아까 찬양과 고백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주권과 섭리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감사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역사 가운데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가운데서 자신의 뜻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성취하고 계세요. 감사라는 것은 그것을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고백하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내 가운데서 이루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그걸 이루고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어떡하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내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누리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고통스러워서도 하나님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감사라는 것이에요. 감사가 그래도 아직 이해 못 가면 세 번째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막 하는 것을 내가 체험을 하고 누려요. 아, 내가 지금 너무 고통 중에 힘들었는데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뭐 재해 주셨다거나 아니면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셨다든가 이런 걸 누리고 체험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뭐 어때? 이렇게 하면 그건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또 감사라는 게 뭐냐면 또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증거하는 것, 이것이 감사예요. 내게 우리는 그걸 전도라는 말로 표현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이루어가시는 자신의 뜻, 이것을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누리고 그대로 체험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바로 그것을 갖다가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감사라는 거죠. 우리는 감사를 갖다가 너무 또 아까 은혜란 말이 너무 싸구려가 되었듯이 감사가 그렇게 낮아져 버렸어요. 첫 번째가 감사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함을 받은 택함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뭐냐면 감사라는 것.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걸 증거하고 있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하나님이 선택 안 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그렇게 얘기하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난 몰라 하나님이 계시는지 몰라 하는데 핑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1절에 유명한 말, 저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감사치 않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분명히 이 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아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합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우둔하게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방인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에 그것을 감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택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누구예요? 안다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성도니까 성도의 성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성도는 바로 감사하는 존재예요.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배웠지만은 골로새서는 아주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주 나의 Lord 모든 나의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러면서 다섯 가지를 얘기해요. 그 안에서 행해라.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에게서 세움을 입어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의 삶에서 감사가 뭐예요? 찬양, 기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것이 감사잖아요. 그런 감사가 넘쳐나 성도는 바로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말했던 감사였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감사가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뭐예요? 범사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것이 감사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감사는 성도들을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감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으로 쓰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뜻이 이것이다. 너희들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감사를 할 줄 아는 감사하는 성도는 내가 성도임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예요. 성도는 감사라는 행위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지금 성도가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고 있고 내 안에서 지금 내재하며 나를 갖다가 지금 이끌어가시고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신다면 나는 성도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라 그러는데 졸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 하자면 방언해요. 자, 이거 난 제일 모르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서 꼭 나중에 천국에 가면 물어보고 싶은 게, 주님, 방언하는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해요. 이거 어떻게 성령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어 죽겠어요. 아, 이거 참 어렵잖아요.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지금 감사해라 이렇게 뜻을 밝히셨어요. 그러면 감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이 내가 할 본분이라는 것이. 그럼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제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범사에.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사고가 났는데 또는 죽음을 당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질병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오 하나님 질병 감사합니다 이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야 죽어도 감사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질병을 감사 세상에 질병을 하나님께서 질병을 그런 질병이 내게 일어났는데 질병을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가난을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병든과 죽음 자체를 그런 것을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범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 시간적인 의미로 보면 범사라는 말은 그 앞에서 말한 항상 쉬지 말고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적인 표현으로 따지면 항상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항상 범사라는 건 항상이란 말이에요. 또 시간이 아니고 조건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태에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for all circumstances가 아니라 in all circumstances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감사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감사를 하는 것이 고난을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의 죽음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이지 죽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족이 아파서 질병을 당하고 있는데 질병을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당하고 있는 가족 그 가족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감사를 하라는 전혀 말이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참된 감사는 뭘까요? 바로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데 무슨 보답으로 대가로 뭘 받아요. 그러면 감사지요. 세상에는 감사를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누가 자리만 양보해도 감사. 누가 길 가다가 먼저 가라 해도 감사. 누가 문을 열고 잠깐 잡고 있어도 감사. 감사, 감사. 야, 그렇게 감사하면 세상이 밝아지나요? 그것이 감사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라는 이 감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라는 건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했을지라도 그래서 나의 공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공로를 나의 공로로 인정하지 않는 데가 바로 그것이 감사라는 내가 모든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가 한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그런 것이 감사라는 것.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감사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향해서 이웃에게 높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기쁘게 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의 목적은 물건이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감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그분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감사는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며 이번 저 나아가조차도 하나님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내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를 오늘 말씀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조건 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떤 조건 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라. 어떤 조건 하에서도 하나님이 내 가운데서 자신의 일을 성취하고 있음을 찬양하라.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감사를 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감사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우리의 감사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아니 본래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감사의 본래 의미로 우리는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가족이 죽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가 나와. 내가 지금 곤경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곤경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곤경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우리 이번 추수감사절에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값싼 은혜가, 엉터리 감사가 판을 치고 있어. 값싼 은혜 때문에, 맞지 않는 감사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 기쁘지 않고 기도하기 힘들고 정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이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를 하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